5월 21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회의의 비주얼 담당이죠. 고반장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고반장, 저반장은 지난번에 뛰어들어왔는데 자,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련한 압수수색을 오늘 또 했더라고요.
네, 어제 이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맞아요.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건 어디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도 마포에 있는
거죠? 마포에 있는 곳인데 예. 이곳이 이 윤미향 당선인의 주소지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게 위장전입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곳이죠.
아, 기억납니다. 예. 아무튼 수사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나저나 어제 이제 고3들 첫 등교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상황은 어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네. 대구에서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아, 기숙사요?
예,
어, 큰일이네. 네,
해당 학교가 네.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속보를 보니까요. 교육부에서 오늘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교육부 차관 발표가 있었는데 이 대학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 변함이 없다, 변동이 네.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로 예정된 뭐 2차 등교 계약도 예정대로 하는 거죠?
네, 초중학생 등교도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예. 조반장을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니까 조반장이 좀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요. 네, 자 좋습니다.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등교 수업이 시작됐죠. 강재영의 뭐 현장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의 95%가 등교를 했고 일부 학생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혹은 등교 후에 증상을 보여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조금 전에 고반장도 얘기했지만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가 폐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신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오늘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학사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개학 이틀 만에 시험을 친 건데요. 수능 등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전국 단위 평가라 많이들 긴장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고3 확진자가 나온 인천 지역 66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등교 수업 시작 후 인천과 경기 안성 그리고 대구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시도교육청 학교와 상시 비상체직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등교 수업 첫날 교내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대구의 농업 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수한 학생입니다. 입소 직후에 단체로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이 나왔는데 1교시 수업 직전에 통보가 돼서 전교생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전국에선 총 127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이송됐고요. 방역당국은 학교와 위험 요인 간의 연결고리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동시대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전체 노래 연습장은 미성년자, 코인 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지난 19일 확진된 간호사의 지인들입니다. 충남 서산과 경기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강남역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의료진 감염 최초 감염원이 이 간호사일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지인들과 병원 외부에서 감염이 된 뒤에 병원 동료에게 전염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5월 9일 강남역 인근에 주점, 홀릭스, 그리고 SBS 노래방, 그리고 주점 악바리 등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전수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총 1,418명 중에서 현재 음성이 835명이 나와 있고
네, 이번에는 이틀 연속 찾아온 새 코너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입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누적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후에 약 140일 만입니다. 중국과 아시아에 이어서 유럽, 미국을 휩쓸었고 이제는 중남미 대륙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확진자 수 1위 국가는 미국 150만 명이고요. 2위는 러시아, 3위는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브라질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유럽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중 간의 코로나 냉전도 점이 가경입니다. 자, 회의 중에 전화기가 좀 쉽지 않은 막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중국의 어떤 와코가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누가 이 돕들에게 중국의 무능이 대규모 살상을 저질렀다고 설명해줘라 라고 적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우는 오늘의 영단어, 이 각각의 뜻은 직접 읽어보기만 하시고요. 둘 다 비속어라고 하니까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중국 정부를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communist regime since 1949. For several decades, we thought the regime would become more like us. Through trade, scientific exchanges, diplomatic outreach, letting them in the WTO as a developing nation. That didn't happen. We greatly underestimated the degree to which Beijing is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hostile to free nations.
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홍콩 문제 언급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관련 국제 원조를 늘리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쥐꼬리만한 지원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中国将在两年内提供20亿美元国际援助。
China's contributions to fighting the pandemic are paltry compared to the costs that they have imposed on the world. Could be as much as $9 trillion, according to our estimates. Cost imposition on the worl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failures.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with about $10 billion to benefit the international response, everything from vaccine research to funding for preparedness efforts and humanitarian aid.
네, 미국 상원은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퇴출됩니다. 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하원까지 통과를 한다면 뭐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얼마로 할지, 코로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어떤 식으로 반격에 나설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신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청와대 발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클럽, 주점, 노래방, N차 감염, 고3 첫 오프라인 학생 평가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오늘 이제 시험을 봤죠? 이제 보고 있나요?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아마 그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보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직접 간 사람보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그 접촉자 확진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주점, 택시, PC방,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N차 감염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특히 뭐 최 반장이 과거에 뭐 요즘은 아니고 즐겨갔던 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많았죠.
네, 뭐 한동안 안 간 지가 꽤 돼서 네. 지금 어떻게 뭐 네. 이용하는지도 까먹을 정도인데요.
네, 오늘 마이크 들고 부르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명이 모이는 집단 시설 가운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을 통해 감염된 환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주점과 직장이 각 11명, 그리고 학원이 7명이었습니다. 군부대도 5명이 됐고 의료기관이 3명, 이렇게 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시내 모든 이 코인 노래방, 동전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학생들 계약이 시작된 만큼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학원 강사의 제자가 갔던 노래방이죠. 탑코인 노래방인가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신반장. 관련해서 한 살배기 아이가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방과 아기 하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네. 지난 9일에요. 이 부천의 한 뷔페 식당에서 딸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돌잔치 촬영을 한 사진사가 탑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40대 택시기사였던 겁니다.
아, 택시기사가 부업으로 사진사를 했는데 거기서 감염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종합을 해보면 인천 네.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뭐 N차 감염, 4차 감염이 부천 지역까지 번진 거고요.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도 30명을 넘겼습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발췌해서 설명했지만요. 대구에서는 오늘 등교 하루 만에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가 다시 폐쇄가 됐고요. 교육부가 오늘 오후에 고반장, 등교 개학 관련한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전국 고등학교 2,363개 학교 중에 2,20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출석률은 95.2%였다고 합니다. 거의 다 등교를 한 셈입니다. 자,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보건당국에 의해서 격리 중이거나 자가 진단 후에 가정에 머문 경우 또는 등교 후에 발열 검사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경우 등이었습니다. 등교 후에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127명은 119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중에서 확진 환자가 추가됐다는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네, 요즘 고3 학생들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 입시나 일정, 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7일부터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등 등교 개학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한두 명씩 나오고는 있지만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아마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있지만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잖아요. 특히 뭐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왜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 네. 네.
추임새 또 노래방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 추임새를 넣어드리려고.
네. 아, 추임새예요? 네네. 좋아요. 자, 아무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출 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 악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이번 달 수출액이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죠.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다면서요.
네, 뭐 관련해서 집계를 하는 이 관세청에 따르면요.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203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그러니까 51억 8천만 달러가 줄었는데요.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5억 1천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줄었습니다. 다만 1일부터 10일까지에 비교해 봤을 때는 수출 감소폭은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열흘 사이에 조금 나아졌네요.
조금은 더 나아졌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품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가 각각 11% 그리고 이제 58%가 줄었고요. 국제 유가 하락까지 맞물려서 맞물린 이 석유 제품은 70% 가까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와 이 선박은 각각 13% 그리고 31%가 증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수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요. 한국판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이 국내 주요 산업계 인사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항공, 뭐 해운, 자동차, 조선, 정유 사업까지 피해가 큰 9개 업종 대표들을 만났는데 자, 이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IT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녹색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기업인들에겐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총 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 또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지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계청에서 그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회의 이른바 녹취회의가 열렸는데요. 올 2분기에도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 분배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가 추가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일자리 발굴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한테 더 큰 피해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일단은요. 해외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미중 갈등. 어제도 저희가 뭐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고 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본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수위가 뭐 아주 높아요. 그 아까 이제 신 반장 소개한 그 발언 그대로라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을 지금 뭐 나라가 아닌데 혹시 뭐 추가로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중국은 지금 최대 이 중국 내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금 열리는 중입니다.
오늘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 책임론을 비롯해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발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양회의 첫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은 코로나19에 책임이 없고 관련 정보를 은폐해 다른 나라로 확산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양회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3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반장이 좀 체크해줘요. 고반장은 뭐 바로 중국어는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포기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 그랬나? 네. 미안해요.
자, 아픈 곳을.
그나저나 이제 중국에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웃겨졌어요?
저요? 저는 그대로인데 저를 보시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아, 내 고반장이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조롱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뭔가요?
네. 예? 아, 제 조롱은 아니고요. 예. 자, 이 중국 CCTV 계열사인 중국 국제 TV CGTN이 폼페이오의 신뢰도 테스트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업로드했다는 겁니다. 과연 폼페이오가 신뢰할 만한 정치인인지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저 영상입니다. 자, 먼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그걸 중국 대변인이 옆에서 반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후 관계로만 보면 이 영상이 올라온 게 먼저고요. 그 후에 중국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폼페이오 장관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아우,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면요. 뭐 대단하죠. 수위를 많이 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그런 분위기면 틀림없어요. 자, 일본 사태를 좀 볼게요. 일본이 오늘 국내 긴급 사태를 뭐 일부 추가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전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 전국을 완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오사카 지역은 해제가 되는데요. 도쿄 등 수도권은 당분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39명으로 이번 주 들어서 20명에서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 수준입니다.
네. 자, IOC가요. 올림픽을 또 미룰 수는 없고 만약에 내년에 올림픽을 못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취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가 될 것으로 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내년 여름이 마지막 선택지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뭐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인원을 계속 고용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수들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럼 뭐 무관중 올림픽 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뭐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는 속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계속되는 클럽 주점 노래방 N차 감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 연대에 대해서 검찰이 1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얘기고요. 오늘 오후에는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계와 각종 사업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지 2주일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할머니의 주장과 그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과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이고요. 또 하나는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헐값에 매각을 해 이 정 의원의 손해를 끼쳤냐입니다. 자,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정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현재 외부 회계 검증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신속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 의원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안성 쉼터의 경우에는 정 의원이 7억 5천만 원에 샀던 쉼터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자,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라는 데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 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건축 자재가 비쌌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시에 제출한 건축 신고서 등에 따르면요. 공사비는 건축에 5천만 원, 그리고 토목에 1,529만 원 등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데 총 7,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마감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제품을 써서 인테리어도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4억 원 이상이 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땅값이 비쌀 수도 있었을 텐데요. 건축업자는 해당 부지를 3,520만 원에 샀습니다. 다만 쉼터는 이렇게 근사한 정원도 갖춰져 있고요. 또 연못과 정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비용이 더 들어갔겠죠. 다만 이는 인허가 당시 설계 도면에 없던 시설입니다. 즉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데요. 안성 씨는 이를 포함해서 이 컨테이너 박스로 된 창고, 또 건물 뒤에 있는 비가림막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가 됐죠. 고 김복중 할머니의 장례 비용이나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할머니들의 체류 비용을 개인 계좌로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상주로서 또 할머니를 직접 모셨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지만 법적으로는 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이 받는 건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울러 제1동포 학생들이 그린 역사를 판매를 해서 받은 대금 역시 윤 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모금을 한 돈을 자칫 윤 당선인이 다른 용도로 썼다거나 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신고한 개인 재산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이 포함됐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 의원의 전신인 정대혁과 관련해선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이라는 곳입니다.
야충아, 너 또 어디 가?
저 산책 가려고요.
무슨 산책?
날씨가 좋잖아요.
회의해야지 지금.
같이 가실래요?
이것보다 고국장한테 치킨 담으실까?
이곳이 바로 소녀들을 기억하기 위한 숲입니다. 소녀였던 시절 할머니들이 타지에서 그리워했을 법한 고향집 풍경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정대협은 설계기업 구독과 함께 중국 난징에도 같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중국 난징, 왜 난징이었냐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 두곡과 함께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요. 또 팔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거뒀는데 후원금 4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8일 이렇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서 착공식까지 열렸고 기념식수 행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건데요. 그럼 이 모았던 돈은 어떻게 됐느냐? 이 후원금은 정 의원의 기부가 됐습니다. 당초 펀딩과 팔찌를 판매한 목적을 중국 난징에 이 소녀의 숲을 조성한다는 취지였잖아요. 하지만 이게 다르게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을 한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고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걸 알렸어야 하지만 그러한 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횟수가 반복이 되고 또 그 규모가 크다면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하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대협 설립자들의 심경을 들어보고 오늘 발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신고를 교회 성년 앞에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현동, 장충동, 서대문, 종로가 등지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재정이 궁핍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정의연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제발 피해자 인권과 30년 정대협 활동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정의연 12시간 압수수색, 침묵 길어지는 윤미향입니다.
네, 개인 의혹과 또 인권 활동은 또 별개로 생각해서 저희가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죠. 그러잖아, 조 반장은 안 보이는 과정에서도 선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엇나가는 건 최 반장이지.
네, 그 업무 관리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오늘은 뭐 놀러 간 건 아니니까 현장 취재를 한 거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고요.
네, 한 2시간이 거니까. 걸리던데 근데.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정치부회의가 막 시작할 때쯤 오후 5시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제가 전했는데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새벽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12시간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은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로 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다만 정 의원은 이 언론에 밝힌 이 설명에서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이미 제출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6시간 만에 다시 온 게 사람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정 의원과 이 정대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여러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또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 등이 위법한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정 의원 측은 회계상 오류는 인정했지만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개인 모금과 관련된 부분은 윤 당선인 측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니까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지금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신 반장,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거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행안부와 여가부, 국세청 등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공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죠. 더더욱이나 윤미향 당선자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윤미향 당선인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자면 국민은 이 민주당에게 표를 준 것이고 윤 당선인에게 당선 안정권에 드는 순번을 부여한 건 또 당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사실관계일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승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 운동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양정숙 당선인하고 좀 비교가 좀 많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던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기 전에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번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그 부동산 혹이 네. 불거졌을 때 민주당과 네. 시민당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 당선인이 이거를 거부를 하자 시민당이 즉각 제명 절차를 밟기도
그렇죠,
했는데
맞아요. 예.
유독 이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양정숙 당선인은 개인 문제였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의원이란 민간단체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정의원이 해왔던 활동 전부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박채고 의원의 설명입니다.
아, 정의원이란 시민단체의 문제가 함께 걸려있다는 차원이 있다는 거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얘기 들었던 대로요.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요. 지금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당내 TF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이 통합당은요. 윤미향 당선인과 또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팀장은 그동안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온 곽상도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앞서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역시 관련 TF를 꾸리고 윤주경 당선인 등이 참여한다라고 밝혔는데 뭐 어쨌든 두 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 TF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요, 뭐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수사와 윤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이 TF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정의당이 윤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면서요?
일단 국장 그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본 게 아니라 잘 알죠.
뭐 설명하라고 싶죠. 예.
설명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왜 꼭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해줄게요. 예. 어제부터 좀 까칠해요.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요?
인사도 끝났는데 뭐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 인사 있을 수 있어요. 네? 추가 인사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인사청문 대상자는 물론 아니지만 이 정의당이 윤미향 당선인을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린 겁니다. 심상정 대표는 그동안 해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번복했고 가족이 연루된 의혹도 제기된 점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저희가 정의원 얘기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할게요. 뭐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저께는 나눔의 집 관련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속보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죠.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관련한 의혹, 뭐 문제 제기도 지금 뭐 잇따르고 있는데 경기도가 특별 점검에 나선 상황이고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후원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특별 점검에 따르면 그 법인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출근 내역도 없는 소위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원 상당을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기사에 입금하지 않고 외화를 포함한 약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이 토지취득비 약 6억 원 그리고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품을 구입하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라는 걸 이용을 해야 하는데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다.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반장하고 신반장이 경기도의 이제 특별점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최반장. 경기도가 특별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그런 속보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점검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까지 나서겠다라는 네,
처벌로 건데,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경기도는 이제 특별 사법 경찰 사법권을 가진 행정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특별 사법 경찰을 통해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까지 해서 이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늘 오후 광주 경찰서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관련 자료를 공유를 했고요. 또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진행된 뭐 사전조사 차원인데요. 자,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함께 그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이제 국회 소식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네, 바로 민주당 양원영 당선인인데요. 네. 양 당선인은 그동안 이 부모의 성을 모두 따서 양이원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호적상 양원영으로 돼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양원영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양 당선인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양 당선인의 개명 신청을 허가해서 앞으로는 양이원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남인순 의원은 남윤인숙, 또 이 한명숙 전 총리는 한이명숙 등으로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호적상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개명을 해서 부모의 성을 모두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부모 모두의 성을 쓸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성씨는 부모 네. 가운데 한 명의 성씨만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양이원영 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의 성씨를 모두 사용했다기보다는 성은 양이고요. 이름이 이원영이 되는 겁니다.
아, 이름이 이원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뭐 속속 들어오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쉼터도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출범을 앞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죠.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조익신 반장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그날 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권 입장에선 한 전 총리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한마로 비방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내에선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가 수사할 거다 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치가 될 공수처는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지만 비망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한만호 씨가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15개월간의 독방 시절 동안 쓴 비망록, 증언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 대질 증인의 위증을 요약한 것, 집필 중인 참회록과 진술서 등 모든 정황을 설명해줄 30여 권의 노트와 1만여 장의 서류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입수한 비망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정식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대법원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선 대법원 13명 전원이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아니냐. 대법관들도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13명의 대법관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관이 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던 해인 2015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다루면서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무죄를 주장했던 소심파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한명숙 죽이기에 동참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재심을 포기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여전히 재판부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밝혀야 할 진실은 한 전 총리의 무죄가 아닙니다. 어제 국회 법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 개혁입니다. 당시 검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쳐야 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명백한 별건 수사였습니다.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다가 흠을 찾아낸 겁니다. 당시에 대법관을 지냈던 유해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까 봐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졸렬하다 라를 세웠습니다. 이 졸렬한 짓, 지금은 다를까요? 검찰 개혁의 명분, 굳이 대법원 판결까지 흔들어가며 찾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요즘 레이니즘이 온라인을 점령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하루에 세 번은 꼭 봐야 한다는 1일 3강의 생활화. 저도 지금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물론 이걸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새우깡을 안주 삼아서 깡소주를 깡으로 마시는 분이 있다는, 우리 다정에 대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절대 최종혁 반장이 이야기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신혜원 반장처럼 1일 3깡을 엉뚱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실손보험 깡입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는 조치치료나 추나요법을 받고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한 뒤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현금을 받는 식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엔 이렇게 관련 문의가 빽빽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각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온라인 장터에 싸게 팝니다. 저렇게 불법 할인 깡글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할인 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연히 당장 현금이 급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정부가 소상공인도 돕자며 상생의 의미를 담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이번 위기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깡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수 B. 그룹 팬클럽으로 데뷔를 한 게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여력이 없어서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일부나마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금 이걸 악용해서 꼭 깡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명숙은 무죄, 핵심은 검찰개혁.
네, 그 신혜원 반장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혜원 반장이 반장들 중에 우등생이잖아요. 지금 이제 개편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코너를 두 개나 지금 만들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제보자가 이제 고반장이라면 저희가 좀 설득력이 있지만 최반장이 제보를 했다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최반장이 예전에 보면요. 그 신반장을 좀 음해하려는 그런 행동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니죠, 신반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우등생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우리가 그때 무슨 수능 비슷한 것도 네. 하면 항상 1등했잖아요.
솔직히 주량도 네. 우등생이었던 거는 맞는데 네. 최근에 제가 개그 선선을 해서 네. 또 거듭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네. 알콜의 알자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전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릴 적.
어릴 때.
조반장은 취재원 보호하는 거는 기자의 되게 핵심적인 가치인데 어떻게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고
글쎄 뭐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최반장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틀리시나요? 네.
조반장 재밌어 꽝?
넘어갑시다. 그걸 이거를 받아주면 안 돼요. 예전의 경험인데 여기서 받아주면 안 되고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돼요. 빨리 그래야 해야죠. 다음번에 본인이 조심해요. 네, 좋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또 박주민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특히 이제 공수처 얘기가 오늘부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심보다는 공수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작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건 없죠, 조반장.
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그 한 전 총리 쪽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데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추가로 더 만약 확인이 되면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반장. 야권의 분위기는 어때요? 특히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일단 미래통합당은 네.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이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은 이제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건 177석 거대 여당이 됐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도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오늘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했다면서요.
네, 뭐 아시겠지만 민 의원이 뭐 소위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면서 이 빈 투표용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투표용지가 구리시 개표소에서 사라진 실제 투표용지이긴 했습니다. 선관위는 누군가가 이 개표소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것 같다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 때문에 민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아, 의정부지검이 수사 주체군요. 그럼 민 의원이 오늘 자기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자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이 괜히 이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오늘 국회에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회를 찾아서 증거를 공개하긴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복잡해요 사실. 이게요.
네, 그래서 네. 민 의원이 설명한 거를 좀 네.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 나중에 가족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런 그 숫자의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배열 중에 하나에 누가 봐도 특이한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법칙에서 어긋나는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다시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5를 7개씩 나누어서 다 그 선거구에 숫자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도록 특정 숫자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111, 뭐 100에 가까운 숫자로. 나눠본 다음에 그걸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진법. 이진법으로 딱 만들면 숫자가 나오는데 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0, 0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됩니다. 알파벳이 돼요.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짚어갔더니 F, 놀랍게도 F, O, L, L, O, W 하고 가운데에는 해독할 수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건너뛰고 다음에 T, H, E 하고 하나 떼고 P, A, R, T, Y가 나왔어요.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좀 딱 걸어가지고 딱 만들었더니 나온 거예요.
민경욱 의원이 네. 마술을 좋아하잖아요.
뭐 잘하죠. 마치, 본인 잘하잖아요.
마치 네. 마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저런 이제 해석을 내놓은 건데 네. 뭐 다정의 우등생이 신반장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아 근데 저 어떡하지?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Follow the party. 파티로 가자.
그건 신한 판정이 좋아하는 거고.
아니 굉장히 난해한데요. 설명을 해독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이해한 바까지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민 의원이 개표를 조작한 해커가 남긴 지문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민 의원의 주장인 건데요. 좀 민 의원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이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있도록 이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그 프로그래머만 알 수 있는 숫자의 배열을 찾았는데 자 이거를 이진법으로 풉니다. 그 앞에다가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방금 들으신 Follow the Party 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나왔다는 건데요. 일단 뭐 민 의원의 주장이 여기까지라는 건데 사실.
근데 이진법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또 0까지 붙이죠?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해가 잘 안 되네.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아무튼 뭐 의정부 지검에 출두를 했다니까요. 네. 검찰이 이해할 수, 검사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속보가 나올 테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누가 조반장이 발제를 했던가요? 그 의원회관에 명당 자리가 있다는 조반장이 한 거 맞죠?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속보가 나왔다면서요? 이제 방 배정이 어느 정도 얼추 됐다면서요?
예, 가장 그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했던 방이 그 정세균 총리가 쓰던 718호였는데
718호.
예, 예. 추천 끝에 삼선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 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쓰던 615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오르게 하는 방이었는데 이 방은 민주당 김홍걸 당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당 지도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 당선인을 특별히 배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던 638호는 민주당 조호섭 당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초선에게는 선택관이 없기 때문에 방을 배정받고 좀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네, 자, 뭐 좋은 방에서 좋은 의정활동 펼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비례대표 초선인이죠.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조수진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 시절에 접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두 정치인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게 된 게 아쉬워서 그런 취지로 남긴 글이었다고 하는데 몇몇 표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희상이라는 정치인 하면 단연 봉숭아 학당이 떠오른다. 엽기 수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유인태 총장은 졸고 있지 않은 모습을 거의 본 기억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굳이 이 떠나는 분들과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봉숭아 학당, 뭐 엽기 수석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뭐 본인은 웃자고 한 이야기다라고 뭐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적절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뭐 본인은 이제 유머 코드를 썼긴 썼군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불쾌감을 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간 유머 코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고반장이 좀 다른데 우리 중에서는. 네, 저는 좋아해요. 저는 고반장 유머를 좋아해요.
이번 국장 다시 오시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고반장이 정말 달라졌어요.
네.
보기만 해도 웃겨요, 저는 지금.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명숙은 무죄, 핵심은 검찰 개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였지만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훈훈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사진도 찍고 작별 인사도 건네면서 덕담을 나눴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모저모하고요. 오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의 소식 등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웃긴 고관장입니다. 자, 안녕이라고 말해야 하는 시간,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치부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부회의는 천년만년 할 테고요. 자, 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회만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국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정치 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과 제 20대 국회를 함께 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로 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모두 133건의 법안이
털이됐습니다.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15,000여 건의 법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돼 앞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막판 여야 간 진통이 컸던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형제복전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검토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국회의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정말 여야 지난 4년 동안 쭉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불출마로 이제 여의도를 떠나는 정병국 의원이 21대 국회에 당부했던 말 잠깐 들어보시죠.
177석이면 177석다운 정당, 103석이면 103석만큼의 정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거대 집권 야당의 무한 책임에 소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야당의 견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그러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21대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미래통합당이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시기와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여부까지 모든 현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일 당선자 워크숍은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미래통합당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이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연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는 내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그리고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자, 중간에는 지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아,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그런지 저도 배가 고프네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바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합당 당선인 연찬회 개최, 비대위 결론 내놔.
네, 통합당에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당선인 연찬회,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도 아까 뭐 얘기를 하던데요. 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층에서 발제해보니까 어때요?
무섭네요. 힘듭니다.
빨리 내려오니까 힘들죠?
예, 다시 안 하려고요.
보기는 좋았어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할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일 다른 반장들이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안 하고 다른 반장들이 이제.
아니, 그냥 단정적으로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관련 논의가 있었잖아요. 한국당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당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오후에 미래한국당 합당 관련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 미래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장과 염동열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국당 측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합당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 의장은 이번 총선은 미래한국당이 잘해서 19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요. 염동열 사무총장도 통합당 연찬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 통합은 100% 해야 하지만 시기에는 좀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국당 입장과 달리 통합당 당선인들은 29일까지인가요? 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연찬의 도중에 나와서 이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배 대변인은 통합당은 조건 없이 5월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며 통합을 위한 정국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미래한국당 21대 국회 당선인들 이게 조속한 합당을 촉구하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 소속 당선인들도 오늘 조찬 모임을 갖고 입장 정리를 한 건데요. 한국당 당선인들은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오늘 모임에 참석한 최승재 당선인과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최승재 당선인은 합당 수임기구 한국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최 당선인은 한국당 당선인들 모두 총선을 마치고 나면 바로 통합당 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민 역시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할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민 뜻에 맞게 서둘러 국회 개원 전에 합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수임기구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합작업 관련해서도 역시 저희가 추가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자, 오늘 모임에 어제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합당 반대 문자 메시지가 좀 논란이 됐잖아요. 정운천 의원도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어제 한국당 정운천 이 최고위원이 통합당 김무성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여당은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해하며 합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선인 모임에 참석한 정운천 의원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김무성 의원에게 참고하라고 보낸 건데 그게 노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최승재 당선인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은 오늘 당선인 모임에서도 29일까지 합당을 하자는 의견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 당직자들이 국회 개원 전에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면서요?
네,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1대 국회 출범 전까지 조건 없는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무처 노조는 성명에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 총선 직후에 합당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날치기 악법을 함께 개정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다라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건 없는 합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쇄신책들을 마련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 반장, 지금 민주당도 통합을 빨리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 한국당과는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자, 홍정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요. 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은 조속한 원구성에 있다라면서 이 안타깝게도 통합당과 한국당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내 민주당은 이 위성정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면서 자, 이는 국민과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국민과의 약속만을 이정표로 해서 합당의 길로 직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어제 통과된 법안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과거사법이 통과가 되면서 진실화해가 다시 꾸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산된 지 딱 10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서 과거사 정리 준비계획단을 구성해서 위원회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12월쯤에 설치돼서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대까지 그때 이루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과거사법 통과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총선에서 고민정 당선인에게 패배했잖아요. 그 이후에 첫 인터뷰를 뭐 어디 언론이더라? 내가 가졌는데 그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자신의 이 법률사무소, 광진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오 전 시장은 이 주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했고요. 당권과 대권 분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고민할 가치가 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전 시장은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리더십 부족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보수층이 모인 광화문 전투에만 소진했을 뿐 중도층까지 마음을 얻어야 하는 총선 전쟁에서는 패했다고 본다라고 자신만의 뭐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희사 어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날 분위기를 이제 고반장이 소개했잖아요. 어제는 참 분위기가 좋았네요. 아까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이제 그동안 20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처음 꺼냈다면서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이제 이번 국회로서 이제 55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55년이면 보니까 뭐 국장이 살아온 인생과도 좀 비슷한 그런 세월인데 문 의장은
비슷하지 않아요.
정치 인생이더라고요.
네, 네. 네,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 후회 없다라는 인생을 뭐 보시는 이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일단 뭐 가장 기뻤던 때는 DJ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리고 가장 슬펐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됐을 때라고 이제 소회를 밝혔고요. 이제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고 하면 네. 이제 21대 국회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협치다, 통합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희상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근데 국민 정서상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당연하죠.
결국에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는데
네.
이 민정수석 일대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도 못할 것이다라고 좀 내다보더라고요.
안 하는 거죠. 이제 원칙론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국민 정서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뭐 문희상 의장 네.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제 네. 여야의 통합, 협치를 강조한다는 네. 차원에서 대통령 사면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그렇죠. 정서나
네.
또 문재인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아직... 징역 35년인가가 구형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심을 네. 받고 이제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네. 과연 사면이 가능할지. 좀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너무 세게 발음했네요, 제가요. 통합당 당선인 연찬회 개최, 내일 비대위 여부 결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과거사법 통과, 은폐된 진실 밝혀야 합니다.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죠. 조금 전 제가 잠깐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들은 이렇게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특히 여기 노란 점퍼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 진상을 규명해 명예를 회복하고 죽는 날까지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 926일 동안 국회 앞 작은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과거사법 통과를 언급하면서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이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늦게 안 나와요, 최 반장 오늘은?
너무 자주 하면 정말 너무 좀 그렇게 보일까 봐.
아, 그래요. 앉아 있는 게 좋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오늘. 네.